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중동 지역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나흘 동안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뒤 이 지역을 방문하는 미국의 첫 고위 관리입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도 말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달 중동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슬람권의 반발이 커지자 계획을 연기했었습니다.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도인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 중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만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21일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8일간 유럽을 순방합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런던 방문 중 대사관 개관식에 축하 리본을 끊는 일정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북한, 우크라이나 등 국제 현안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미국 대사관 신축 건물 개관식은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하며 대사관 개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빈 방문 취소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나쁜 거래 때문이라며 런던 최고의 위치에 있던 미국 대사관 건물을 헐값에 팔고 후미진 곳에 새 대사관을 지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늦게 법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된 데 따라 임시 방편으로 정부 운영을 한 달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상원이 오늘까지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일시적인 업무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국방예산 확대, 이민 규제 등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커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쉬운 한 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가결을 위해서는 60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즉 다카 폐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혈액검사를 통해 8종류의 암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법으로 쉽게 발견하기 힘든 치명적인 암도 포함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팀은 어제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의 암 환자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70%의 정확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쉽게 포착한 암은 난소암이었고 이어 간암과 위암, 췌장암, 식도암, 결장암, 폐암, 유방암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 검사법이 거의 없는 난소암과 간암, 위암, 췌장암, 식도암을 발견할 확률이 69%에서 98%에 달해 의학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보편화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의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남미 칠레를 방문해 미성년자 성추문 논란 은폐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컴퓨터 게임 대회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진행하는 컴퓨터 게임은 e스포츠, 그러니까 전자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전문 선수들 간의 국제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주요 대회가 생중계되기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도박법에 따라 선수들이 돈을 받고 진행하는 전자게임 대회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전자게임을 도박의 범위에 넣지 않고 하나의 스포츠 종목처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열리는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프로 전자게임 대회를 제안하는 동안 한국과 중국은 e스포츠 최대 강국으로 부상했고요. 주요 경기가 있을 땐 수만 명의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부합해 올해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선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의 하나로 채택돼 메달을 놓고 경기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특집 방송으로 꾸며집니다.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들으신 후에 특집 마지막 순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1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들어보겠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2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내륙 지방엔 구름 많고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연인과의 영원하고 늘 푸르른 사랑을 노래한 바바라 스트라이젠드의 에버그린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부터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 등 중동을 순방합니다. 지난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반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진행되는 일정이라서 특히 주목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 막을 내린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사상을 넣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어서 인도가 중국 전역을 핵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는군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 등 중동 주요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워싱턴을 출발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데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지난달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랍권 각국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반미 시위 등이 이어졌는데요. 펜스 부통령의 이번 현지 순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요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펜스 부통령이 현지 반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가는 겁니까?
원래 방문 목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때문에 일정이 늦춰진 겁니다.
예.
펜스 부통령 측은 이번 순방의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영내 미국의 동맹들과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테러전에 대한 협력을 다지는 일정이 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 어떤 일정을 진행하게 될까요?
먼저 20일 이집트를 찾아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이집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을 무효화하고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나라인데요. 이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으로 안보리에서는 부결됐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때에도 이집트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이집트를 방문한 이후엔 요르단으로 가죠?
네. 펜스 부통령은 이집트 방문 다음 날 요르단으로 이동해서 압둘라 2세 국왕을 예방하고요. 22일부터 이틀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고요. 또 이스라엘 의회에서도 연설합니다.
네. 자,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씩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틀을 머무는군요.
네.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하는 일정 외에 2차 대전 당시 나치 대학살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야드 바셈 추모관에 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 이 펜스 부통령은 예루살렘 성지인 통곡의 벽을 찾을 계획이라서 주목되는데요. 이것은 이곳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긴 했지만 미국 현직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통곡의 벽을 방문하면서 뉴스의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그 주된 이유는 뭔가요?
이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의 서쪽 벽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대 미국 지도자들은 이 아랍권의 오해를 무르고 이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할까봐 이 통곡의 벽에 방문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곳에 간 적이 있긴 하지만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였습니다.
네. 자, 그런 예민한 장소를 방문하는 건 이스라엘 측이 좀 환영을 할 텐데
네.
팔레스타인 당국자도 이번에 만나나요?
이 펜스 부통령과 팔레스타인 당국의 만남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반발해서 이 펜스 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중국 공산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 19기 이중전회에서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를 심의해서 통과시켰다고 오늘 공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중국 헌법은 지난 1982년 제정됐는데요. 이후에 네 차례 개헌이 있었고요. 마지막 개헌은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14년 만에 개헌이 됩니다.
네. 자, 헌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정한다는 건가요?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새로 집어넣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늘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19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현직 지도자인 시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 외에 헌법에 이름을 올린 중국 지도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뿐인데요. 이 덩샤오핑 이론은 사망 이후에 헌법에 삽입된 것이라서 이 생존에 있는 현직 지도자인 시 주석의 지도 이념을 헌법에 넣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중국 언론 매체들은 시 주석이 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지도자인 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진핑 사상을 넣는 것 외에 중국 헌법도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됩니까?
예, 오늘 중국 공산당이 공보에서 밝힌 내용은 이 시진핑 사상 삽입 부분뿐입니다. 그런데 앞서 홍콩 등지의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3선 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을 고쳐서 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헌법에 넣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개헌이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이번에 당 19기 이중전회에서 통과시킨 개헌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상정됩니다.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격인데요.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인대가 당 중앙이 통과안건을 부결시킨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진핑 사상이 중국 헌법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개헌안 통과 외에 이번 19기 이중전회에서 다룬 안건들 어떤 게 있나요?
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매 기수마다 두 번째 열리는 회의, 즉 이중전회는 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무원, 인민정치협상회의, 또 전인대를 비롯한 이 당정군의 고위 인사들을 다룹니다. 이번 19기 이중전회 기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류허 중앙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이 중국 국무원 부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이 고위직 인사를 좌우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요?
네. 중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위원성 변호사가 19기 이중전회 개막일인 어제 이 국가주석 선출을 이 여러 명 후보들이 경선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해서 파문이 일었다고 중국시보와 BBC 중국어 방송 등이 보도했는데요. 위 변호사가 그동안의 체제 저항 활동 등을 이유로 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 출국 금지까지 당한 것으로 VOA 중국어 방송이 전한 가운데 오늘 새벽에 공안에 끌려갔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군요.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가 18일 동부 오디샤주에 있는 압둘 칼람 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 5호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그니 5는 인도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인데요. 이 아그니 5호의 시험 발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장관은 이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아그니 5호의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일은 인도 국방력의 중대한 진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그니 5의 사거리 얼마나 됩니까?
아그니 5는 길이 17.5m의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사거리에는 5,000km 이상이고요. 1.5톤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그니 5가 실전 배치되면 중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데요. 인도는 현재 120기에서 15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인도와 중국 관계가 좀 껄끄럽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은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어온 나라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이 두 달 가까이 군사적인 대치를 벌이면서 이 극도의 긴장상태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일단 두 나라 모두 한 발 물러선 모양새긴 하지만 양국의 갈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전 세계 1, 2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도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인데요.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현재 핵 확산 금지조약 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뉴델리 소재 인도 국방분석연구소의 아제이 렐레 연구원은 인도의 아그니 5 개발의 배경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이라는 두 경쟁 국가들의 존재를 꼽았습니다. 이 두 나라가 모두 핵 보유국이고 또 미사일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내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서 인도가 이 같은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인도가 아그니 5 시험 발사를 그럼 제일 처음 한 건 언제였습니까?
2012년 4월에 첫 시험 발사를 단행했고요. 2016년 12월에 4차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그니 5가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아그니 5를 최종 운용하기 전에 앞으로 최소한 한 차례는 더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인도가 이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노후한 이 오래된 무기 개선과 군사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신 무기 구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군사력 확장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임시 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하급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임시 예산안 통과 여부인데요. 임시 예산안이 일단 연방 하원을 통과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230대 반대 197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표결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제 공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I ask the American people to understand this. The only people standing in the way of keeping the government open are.
라이언 의장은 연방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미국 시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임시 예산안 처리가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51석이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니까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의사방해 규정이 있어서요. 이걸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과 무소속 쪽에서 찬성표가 9표가 나와야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단순 과반수로 임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또 이 공화당 소속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 병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원 공화당은 실제로는 10표가 더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현재 임시 예산안 처리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뭐 대부분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네.
지난번 임시 예산안 처리에 찬성했던 민주당 상원 의원 가운데 9명이 이변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도 임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중단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상원 민주당이 처리에 부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원하는 현안을 공화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민주당은 바로 이 다카 즉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다카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이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 69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고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늘 3월 5일까지 이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통보했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이 다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과 연계시켜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카를 해결해 줘야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하지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이 다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다카가 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걸 비판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다카의 이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연계시켜 놓아서 합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 항목이 들어가야 다카에 합의하겠다는 건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 국경 장벽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바로 공화당 측 요청인데요.
네.
일단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가 시한인 이 네 번째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 특히 상원 민주당 가운데 많은 위원들이 이제까지 세 번이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줬는데 그래도 이 다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그 상원 표결에 올라올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임시 예산안 시한이 19일 자정인데 이때까지 임시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능이 완전하게 중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국방이나 해외 출입국 관리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서 그리고 사회보장 업무 같이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서는 업무를 계속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과 취약한 국경을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저 몇 년 전에도 연방 정부가 폐쇄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에 16일 동안 정부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1976년 이래 연방정부가 모두 18번 폐쇄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정치권과 언론의 이목이 온통 이 연방정부 폐쇄 문제에 쏠려 있지만 어제 의회에서 눈길을 끄는 사안이 하나 처리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하원이에요. 상원이 어제 이 해외정부 감시법 702조의 효력을 6년 연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테러 용의자의 통신을 법원 영장 없이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을 도청하려면 여전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연방법원에서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 명령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조치이긴 한데요. 연방대법원이 어제 선거구 이 재조정 명령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7-2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대법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 성향을 가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그리고 소니아 소토마이어르 대법관 두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소송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게 이른바 게리맨더링 관련 소송입니다. 게리맨더링이 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짜는 걸 말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 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획정을 했는데 이게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민주당과 여러 민권단체가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나왔습니까?
네,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당시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에서 이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들의 득표율이 이 절반을 약간 넘는 53%였는데요. 하지만 13개 선거구 가운데 10개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등 78%에 달하는 승률이 나온 겁니다. 이 지난 9일이었죠. 연방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이 같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가 이 참정권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요. 이번 달 24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네. 1월 24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예. 특히나 올해 이제 중간선거가 열리는 해 아닙니까?
그렇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5월 8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지고요. 바로 다음 달 말이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선거구를 재조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시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연방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대법원이 일단 이번 소송을 심리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현재 비슷한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위스콘신주 그리고 메릴랜드주에서 나온 소송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위스콘신주 선거구 재조정 명령에 대해서도 일단 시행을 정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에 대법관들에게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이 대법원이 비슷한 소송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재조정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반론을 펼쳤는데요. 일단 대법원이 공화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중간선거도 현재 획정된 이 선거구대로 선거가 실시되는 겁니까?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앞으로 대법원이 위스콘신주 그리고 메릴랜드 관련 소송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난 10월 심리에서 이 대법관들이 일단 의견이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 대법원이 오늘 6월 여름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재조정 명령이 나오더라도 이번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굴지의 정보통신 IT 업체인 미국 애플사가 미국 안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17일에 나온 발표인데요.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애플이 미국 경제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애플사는 또 제2본사를 건설하고 일자리 약 2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애플이 미 전역에서 약 8만 4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설 제2본사는 주로 고객 지원을 맡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현한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응답인 거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난해 말에 이 법인세 대폭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법을 실현시켰죠. 이를 통해서 애플사가 이 막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호응해서 이 대규모 투자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참고로 법인세라 그러면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자, 이 애플사를 포함해서요, 많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세금 때문에 미국 안으로 반입하지 못했는데 이 세제 개편법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 해외 수익의 미국 반입금에 대한 이 세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애플사 발표로는 이번 세제 개편법으로 해외에 있는 수익을 반입하면서 세금으로 약 380억 달러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금만 해도 엄청난데 이 애플이 해외에 쌓아둔 돈 얼마나 됩니까?
무려 2,5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현금을 해외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애플사는 이 법 통과를 계기로 해외에 있는 이 현금을 거의 모두 미국에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애플사가 앞으로 5년 동안 3,500억 달러를 미국 경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또 추가 세금 납부 외에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본 투자와 관련해서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할 참인데요. 이 가운데 100억 달러 이상을 데이터 센터, 이 정보 센터 투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재생에너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네, 뭐 풍력이나 태양열 그리고 수력을 동력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장차 건설할 이 애플 제2본사는 전부 이런 청정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겠다고 하는군요.
네, 자 미국 내 제조업체를 지원하겠다 이 항목도 눈길을 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10억 달러 기금을 미국 내 제조업체 혁신을 돕고 있는데. 이 기금을 50억 달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애플사는 미국 안에서 약 9천 개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애플사의 이번 발표가 아주 반갑겠네요.
물론 그렇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애플이 외국에 쌓아둔 엄청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면서 이건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 방송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꿈꾸는 것일 뿐 All I have to do is dream.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 함께 하시죠. Dream.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연구자문위원이자 30여 년간 주요 방송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데이빗 오브라이언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와 정부 예산 운영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집필한 같은 대학 제임스 세이비지 교수, 솔즈베리 대학교 국제학연구소장 남태현 교수, 그리고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We are fighting the fake news. It's fake, phony. Fake.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Little Rocket Man.
전문가들은 지난 1년이 전 세계가 새로운 유형의 미국 대통령을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막말로 비판받는 일이 잦았던 직설화법, 그리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소통 방식이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Well, I think he's changed the American presidency in a permanent way. That's because of his communication style and techniques.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특히 기술 발전을 활용한 소통에 적극적인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제임스 세비지 교수의 평가인데요. 이렇게 격식 없는 소통이 꼭 좋은 반응을 얻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매우 큰 힘이 실리기 때문에 어떤 주제라도 가볍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막말이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입을 열을 적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세계를 빨간 뒤집히고.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새 정부의 지난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면서도 잇따른 막말 파문을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인종주의자로 이해될 만한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 사회 내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점도 전문가들은 비판합니다.
He's brought back white supremacy. It's America's cultural revolution.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목받도록 했다는 버지니아 대학교 데이비드 오브라이언 교수 말이었고요. 솔즈베리 대학교 남태현 교수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극단적인 세력의 목소리가 많이 일어났었죠.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레이시스트라든지 그전에는 찾지 못했던 정치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난 1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는 어떤 것들일까요?
북한 문제부터도 특히 오바마 8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ICBM까지 그러나 트럼프가 들어가면서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북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적극 나서서 중국을 압박했고.
김창준 전 의원은 최근 대화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문제와 함께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참 좋습니다. 미국 역세 30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택스를 디덕션 시키는 안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통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경제를 강하게 만들어서 수탁도 올라가고 코퍼레이션 인컴이 올라가서 고용 창출도 되고 이번에 언엠플로이먼트가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취임 1년 된 지도자의 공으로 돌리긴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경제는 주기를 타게 마련이고 내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남태현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봐왔던 경제 호황이 대통령의 공이냐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의 경제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한 50% 정도 되는 지지율을 얻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의 공이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 경제는 좋아진 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좌우하는 외교에서는 실책이 많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데이비드 오브라이언 교수와 제임스 세비지 교수는 똑같이 참사 혹은 재난이라는 뜻의 disaster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새 정부 대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year one has been a disaster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America.
오브라이언 교수 말이었고요. 세비지 교수도 외교 참사를 지적합니다.
Disaster in terms of governing. And I think this comment that he made about other countries is indicative of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적인 노선을 포기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남태현 교수가 설명합니다.
파리 조약에서 탈퇴 선언을 했었죠. 뿐만이 아니라 나프타라든지 TPP라든지 기존에 그 미국이 추구했던 다자간 무역 협정을 파괴하거나 약화시켰던 이런 것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외교 수단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었고요.
He's basical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21st century being China's century, not America's.
데이비드 오브라이언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이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남태현 교수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만큼 외교 전선에서 물러선 만큼 다른 나라들이 왜큐을 채우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좋은 예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버렸죠. 외교적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나 그 큰 실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에서 굉장히 원했던 것인데 그것을 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고립을 시켜버린 결과가 아니었나.
하지만 이 같은 학자들의 부정적 평가와는 달리 현실 정치를 경험한 김창준 전 연방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역시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맹국들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큰일이죠. 중동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끝끝내 지켜주고 해서 동맹국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전문가들이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년 동안 미국 새 정부가 경제는 관리를 잘했지만 사회 통합과 외교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의 과제는 뭘까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이고 즉각적인 소통 방식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야 한다고 모두 첫손에 꼽습니다.
He's very undisciplined. His lack of social self-control caused a lot of damage.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가 있어도 막말 파문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제임스 세비지 교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김창준 전 의원의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제발 좀 막말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 전문가들하고 의논해보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워낙 지금 바닥이니까 올라가는 길밖에 없고
김창준 전 의원 말처럼 보좌진, 참모들과의 대화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He has to think about fundamental values as well as learn something about the world.
오브라이언 교수도 대통령 혼자 주요 사안을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의논하라고 권하는데요. 특히 외교 정책에 더 신경 쓸 것을 당부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흘 동안 보내드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특집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들의 지난 1년 평가 그리고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와 전망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 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디 있었어?
아, 친구랑 만났어.
친구 누구?
아, 그냥 친구.
친구랑 뭐 했는데?
아, 왜 이렇게 귀찮게 물어봐. 이렇게 캐묻는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G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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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굽는 판, 고기 굽는 거를 grill이라고 하지만 to grill someone은 꼬치꼬치 캐묻다, 철저하게 조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괴롭히다, 공격적으로 대하다, 또는 꼬집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That guy was unnecessarily grilling me in class. 그 남자는 나를 수업 시간에 불필요하게 괴롭히고 있었어. The police grilled him for hours. 경찰이 그 사람 몇 시간 동안 철저히 조사했어. You have to grill her to find out anything about her. 그 사람에 대해 뭐라도 알기 위해 캐물어야 돼요. Grill, grill, grill. 오늘은 gri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 준비했습니다. 나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큰 후회도 없다고 노래하는 My Way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Record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36년 1월 19일 오늘. 물을 끓여 생기는 증기를 이용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가 영국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와트는 어느 날 고장난 뉴코맨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중 뉴코맨의 증기기관이 열 손실이 너무 커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What thought of ways to improve Newcomen's engine? For one thing, the engine had to be fuel efficient.
이 와트는 이 단점을 고치면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마침내 1775년 기존의 증기기관의 단점을 보완한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증기기관은 땅속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펌프로 사용된 반면 와트의 증기기관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와트가 발명한 이 증기기관은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66년 1월 19일 오늘. 인디라 간디가 인도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인도의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The first thing is, do we keep the country's unity intact? Do we give the poor the...
1917년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의 무남동녀로 태어난 간디는 12살 때부터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등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디라 간디는 이후 1947년 인도가 독립한 뒤 아버지를 도우며 계속해서 정치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1966년 바하두르 샤스트리 인도 총리가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인디라 간디는 그의 뒤를 이어서 인도의 세 번째 총리로 취임한 것입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낸 인디라 간디는 하지만 권위주의 정치와 장기 집권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인디라 간디는 1984년 10년 동안 자신을 경호해오던 시크교도 경호원들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